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틸러슨 장관이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뒤 다음 달 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 때문에 취임 뒤 처음으로 다음 달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에는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국무장관이 나토 회의에 불참하고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들에게 강대국을 우선시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자주 칭찬해왔으며 틸러슨 장관은 에너지 기업 대표 시절 수년간 러시아 정부와 협력해왔습니다.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측을 도청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어제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또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 인사들과 러시아 정부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국장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청 의혹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청문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많은 부분들이 다뤄져야 하고 여러 정보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말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오늘 조잉에 위치한 해군기지를 방문해 잠수함 건조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지켜보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효과적이고 다층적인 억지력의 전략적 개념에 따라 수중 전투 능력은 타이완 국방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다음 달 29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어제 오는 29일 유럽연합의 탈퇴 통지서를 공식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유럽 영국 정부의 발표를 고려해 볼 때 탈퇴 회담의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다음 달 29일 정상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또 개인적으로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다수의 영국 유권자들이 이를 원했다며 이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영국과 결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탈퇴에 관한 협상은 2년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외교 관리들은 기간이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승객들은 앞으로 랩탑 컴퓨터 등 일부 전자기기들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게 됩니다. 요르단 항공과 사우디아라비아 관영 언론은 이 같은 내용의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 항공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향하는 승객들은 일부 전자기기를 기내에 갖고 탑승할 수 없다며 캐나다를 경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금지된 전자기기에 휴대전화나 의료장비는 적용되지 않지만 랩탑과 태블릿 컴퓨터, 게임기기, 카메라 등은 포함됩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오늘 수도 다마스쿠스 도심으로 향하는 주요 교차로를 공격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반군들이 다마스쿠스 동북부 조바르 지구에 재진입했으며 정부군이 반군 진지에 폭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군은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산은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궁금증을 갖게 마련이죠.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발표한 2017년 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발표했는데 이것을 보면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860억 달러로 4년 연속 1위, 최근 23년 동안 18번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2위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인데요. 756억 달러의 자산을 기록했고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회장 제프 베조스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은 276억 달러가 늘면서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패션업체 자라를 키운 스페인의 아만시오 오르테가가 4위, 사회연결망 서비스 업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560억 달러로 5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재벌기업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68위에 올랐고요. 미국의 대통령이자 억만장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작년보다 10억 달러 줄어든 3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00위 이상 하락한 500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재산인 뉴욕의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리고 대선 비용 지출로 인해서 이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부자들이 순위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3월 22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기록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5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0도에서 12도, 신의주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 함흥 영하 1도에서 영상 15도, 끝으로 청진은 1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잉글랜드 댄과 존 폴드 콜리의 노래입니다. Nights are forever without you. 당신이 없이도 밤은 영원하다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Lying in bed with the radio on. Moonlight falls like rain. Soft summer nights. Spent thinking of you. When will I see you again? Soft and low the music moans.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Thinking about you.
I just can't sleep for thinking of you. here alone with the moon. Soft and low, the music moans.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thinking about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한국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받아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불참하고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일본 정부가 각계의 반발 속에서 테러방지법을 승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난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하루 만이고 또 국정농단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여 만인데요. 그동안 불체포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직접 조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연인 신분으로 이 사법당국의 수사에 응하게 된 겁니다. 이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예. 자, 자리에서 물러난 지 열 하루 만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이나 소감을 밝힌 것이 있습니까?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반도 시간으로 오늘 아침 9시 30분께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는데요. 이 출입구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말한 뒤에 그대로 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 당초 그 동안의 국정농단 파문과 이로 인한 탄핵 국면에서 불거진 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 대한 유감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 언론은 이 단 두 마디의 간단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표명에 이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예, 뇌물과 기밀 유출죄를 비롯한 13가지 혐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8개, 특별검사가 5개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는데요. 이 특별검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가운데에서 4가지 정도를 핵심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삼성그룹에서 433억 원, 미화로 3,870만 달러 정도의 뇌물을 수수한 것과 미르 K스포츠 재단이 774억 원, 미아로 6,920만 달러 정도를 강제 모금한 의혹, 그리고 문학의 지원 배제 인물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 내에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인데요.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게 이 삼성에서 낸 돈과 관련된 뇌물죄입니다.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고 징역 10년형에 이를 정도로 형벌이 무겁습니다.
예. 그 혐의를 공모하거나 관계된 사람들이 있죠?
네. 이 박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이들 범죄 혐의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주변 사람들은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는 이 삼성을 비롯한 기업에서 이 돈을 끌어모으는 일을 주도하고 이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정부의 기밀 문서를 넘겨받아서 열람하거나 수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의 대가를 바라고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혐의들을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오늘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조사 진행 상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한국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이 13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중입니다. 이 불법 의혹이 설사 있더라도 이 최순실 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주도했고 박 전 대통령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서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한국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검찰이 오늘 하루 조사를 통해서 13개 혐의를 모두 밝혀낼 수가 있을까요?
예, 관련된 범죄 혐의 자체가 다양하고 또 내용도 방대해서 이 오늘 한 차례 대면 조사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서요. 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다면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달 내로 이 영장 청구와 실질 심사를 모두 마쳐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그 외신들도 역시 한국의 박 전 대통령 수사 상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오늘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검찰 출두 소식을 주요 기사로 전하면서 이 군사반란으로 집권했던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전직 대통령 이후 한국의 전직 대통령 첫 구속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느슨하게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구속 수사를 예측하고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사설을 통해서 이번 조사로 박 전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CNN 방송은 검찰 조사 직후 박 대통령이 기소될 가능성을 전했고요. 영국의 BBC 방송도 박 전 대통령이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서도 역시 관심이 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관영 CCTV는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현장을 생중계했고요. 일본의 NHK도 서울 특파원을 수시로 연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상황에 진전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오늘 검찰 소환 조사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 한국의 내정이어서 발언을 삼가야 한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범죄 혐의 수사를 둘러싼 한국의 정치, 사회적 혼란이 이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보 상황과 확실히 연계가 되고 있다는 점은 말해두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중순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오늘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가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이 러시아의 타스통신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틸러슨 장관은 다음 달 5일부터 이틀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이 나토 외무장관회의에 불참하고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에 12일부터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줄곧 밝혀왔었는데
네.
틸러슨 장관이 이 나토 회의에 불참하는 것 혹시 상관이 좀 있는지요?
예, 그런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 중요한 일정이 겹치는 탓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틸러슨 장관은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과 이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고요.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는 이 틸러슨 장관을 대신할 국무부 최고위 인사가 참석할 전망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틸러슨 장관의 러시아 방문 목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인하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면서 이 집권하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대형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의 최고 경영자였던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 사업상 푸틴 대통령과 친숙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하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논의하고요.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 ISIL 퇴치 작전에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이런 그 국제적인 문제 말고도 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직접적인 현안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미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야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산망 불법 침입 사태에 연루된 이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 2명과 이 관계자 2명을 최근 미 연방수사국 FBI가 기소했고요. 또 미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정보당국이 개입했다는 수사 결과를 미국 정부가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이 대선 기간부터 러시아 측 고위 인사들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의혹 때문에 이 당국의 조사와 의회 청문회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조직범죄를 처벌하는 법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일본 정부가 테러 행위를 비롯한 조직범죄를 실제 감행하지 않더라도 사전 모의와 계획 여부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오늘 강요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비준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이번 정부 입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조치에 반발하면서 이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러에 대처하자는 이야기인데 이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번 개정안은 2명 이상이 조직을 만들어서 범죄를 꾀하고 그중 한 명이 돈을 마련하거나 범행 연습을 하는 등 이 준비 행동만 해도 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죄 조항을 신설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 공모죄 항목을 만들려고 시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05년까지 세 차례나 이 관련 입법이 추진됐다가 무산됐었는데요. 이 조직에 대한 해석이 문제였습니다. 이 정부의 적대적인 사회단체나 노동조합 등 이 민간 조직이 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 비판으로 법안이 모두 폐기됐던 건데요.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법 적용 범위를 조직적 범죄 집단으로 한정했지만 이 범죄 집단을 판단하는 잣대가 지극히 자의적이어서 이 일본 정부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일본 야당과 사회단체들은 이 새 법안을 다시 폐기 시키는 운동을 진행한다고요?
맞습니다. 일본 변호사연맹은 선량한 일반 시민이 부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이 공모죄 신설 법안에 우려하는 성명을 냈고요. 각종 문화사회단체들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공동대응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의 야마노이 가즈노리 국회 대책위원장은 입법 저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네. 자,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는 이번에는 꼭 입법을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네타 가츠토시 일본 법무장관은 오늘 회견에서 대상 범죄를 명확히 하고 조직적 범죄 집단의 관여가 현실적으로 상정되는 277가지의 범죄에 한정한다고 이 새 공모죄 적용 대상을 설명하면서 이전에 추진됐던 공모죄 조항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공모죄 신설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노인들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공화당은 오는 목요일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을 다루겠다는 방침인데요.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또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직항기의 경우 손전화보다 더 큰 전자기기를 이 기내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소식, 또 미국의 유명 TV 인형극인 세서미 스트레이트에 이 자폐 아동 역할을 맡은 인형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소식 등 이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바마 케어 폐지인데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이 건강보험 개혁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으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수정해서 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어젯밤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6일에 이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새로운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자 결국 수정해서 내놓은 겁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수정안, 이 기존의 법안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 가운데 피부양자가 없는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이 돌봐야 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일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 메디케이드는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를 말하는데요. 10월부터는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주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 또 노인들을 위한 의료 혜택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주정부는 수혜자 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받는 게 아니라 또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정부에 좀 더 이 재량권을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네, 현행 오바마 케어 아래 부유층과 보험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을 2017년, 그러니까 올해 안에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달 초에 나온 법안에서는 2018년에 이 세금을 폐지하도록 했는데 그 시기를 앞당긴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수정안은 이 공화당 내의 보수 세력의 지지를 끌어오기 위한 것인데요. 이 좀 더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이 오바마 케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면서 비판해 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수정안이 나온 데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법안이 좀 통과될 수 있을까요?
네,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불충분하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현재 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려면 216표, 216표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화당 내에서 이탈표가 22표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법안 통과가 좌절됩니다. 한 가지 공화당 지도부의 이 고무적인 소식이라면 이 공화당 내 가장 보수적인 하원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어제 이 법안에 대해서 단체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하원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이 조기 20명은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이 다 단체로 연대해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컸죠.
예. 그 하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은 아닐 텐데요. 네. 상원에서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이 상원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상원 통과는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원에서 전체 회의 표결에 붙이려면 6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긴 하지만 표가 많이 모자랍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52석 대 48석, 52석 대 48석인 상황인데요. 이 하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또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미 5명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예. 앞서 이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오바마 케어와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반대 의견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면이 그렇다는 거죠?
네, 보수 의원들은 정부 예산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지적한 건데요.
예.
이 때문에 이 연방정부 적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이 온건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바마 케어가 이 메디케이드,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면서 1,100만 명 이상이 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새 법에 따르면 이들이 혜택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화당은 이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길 바라고 있죠.
예, 그 지난주죠. 이 초당적인 조사기관 미국 의회 예산국이 이 공화당 법안이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법안이 수정되게 되면 이 보고서 내용도 좀 달라질까요?
네,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의회 예산국은 이 공화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현행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보험이 없는 사람이 더 크게 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까지 무보험자가 1,400만 명, 2026년까지는 2,400만 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10년 안에 이 3,370억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등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공화당 법안과 기존의 오바마 케어가 다른 점 좀 짚어볼까요?
네, 가장 큰 다른 점이라면 이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 오바마 케어 아래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또 정규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이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했는데 이런 조항들이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26살까지 부모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 또 이미 질환이 있는 환자도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조항 등 이 오바마 케어의 가장 인기 있는 조항 두 개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행 항공기의 전자기기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 당분간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오는 미국행 직항기의 경우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이 손전화기나 이 손전화기 크기의 전자기기만 이 기내에 들고 탈 수가 있고요. 이보다 큰 휴대용 컴퓨터나 판형 컴퓨터, 태블릿이라고 하는 판형 컴퓨터나 카메라, 사진기 등은 짐으로 붙여야 합니다.
네, 자 중동이나 아프리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죠?
네, 8개국 10개의 공항이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요르단과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모로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렇게 8개 나라에서 오는 직항기의 경우입니다. 캐나다를 거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어제 요르단 항공이 인터넷에 올린 안내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처음 알려졌고요.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새 정책은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21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이 효력을 발생했는데요. 해당 항공사들은 이 96시간 내에 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다만 미국 국적기는 이번 조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과 아프리카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현재 법원 명령으로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행정명령과는 좀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상 국가가 다른데요. 행정명령 대상은 이란과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이렇게 6개 나라죠.
예.
내전에 시달리고 있거나 또 테러범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나라들인데요. 이들 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여서 이 종교차별이란 그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번에 전자기기 반입 대상 국가들 역시 이슬람 국가이긴 합니다만 비교적 안정되고 또 잘 사는 나라들이고 대부분 이 미국의 동맹국들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이런 조처를 내린 이유가 뭘까요?
네, 이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국토안보부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이 테러 단체들이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이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2월에 소말리아를 출발한 항공기에서 이 폭발이 발생해서 비행기에 구멍이 뚫려서 이 한 사람이 밖으로 빨려나가서 사망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이 숨진 남성이 휴대용 컴퓨터에 폭발물을 숨겨서 들여갔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텔레비전 어린이 방송 중에 이 세서미 스트리트라고 하는 인형극이 있습니다. 이 인형극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오랫동안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자, 이 세서미 스트리트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온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빨간색 단발머리에 이 푸른 눈을 가진 4살 난 소녀입니다. 이름이 줄리아인데요. 기존의 인기 등장인물과 이 동물들처럼 귀여운 외모를 가진 인형인 건 다 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폐증을 가진 어린이 역이라는 건데요. 이 세서미 스트릿의 제작자인 세서미 워크숍 측은 자폐아동 줄리아가 처음 등장하는 방송분이 다음 달에 전파를 탄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줄리아라는 새로운 인형이 관심을 받는 이유. 뭐 그만큼 이 세서미 스트리트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세서미 스트리트가 미국에서 처음 방송된 건 1969년으로 역사가 뭐 50년이 다 돼가는데요.
예.
처음 방송을 시청했던 아이 중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이 손주들과 함께 방송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세서미 스트리트는 재미도 있지만 교육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140여 개 국에서 방송되면서 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등장 인형들은 이 미국의 인기 캐릭터가 돼서 각종 문구용품이나 옷에도 등장을 하고요. 또 이 책이나 비디오 등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예. 자, 그런데 이 줄리아라는 새 등장인물도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책으로는 어린이들을 찾아가고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1년여 전부터 이 책과 비디오 등을 통해서 이 줄리아라는 새로운 친구가 얘기 속에 등장을 했는데요. 이 세서미 워크숍이 진행하는 세서미 스트리트 와 자폐증, 이 모든 어린이에게서 훌륭한 점을 찾는다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 자폐증을 가진 아동 캐릭터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린이 68명 가운데 한 명이 이 자폐증을 진단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자폐아동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고요. 또 이 아이들의 특별함, 또 다름을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폐증 아동을 새로운 등장인물로 선정했다고 이 제작사 측이 밝혔습니다.
예. 자, 최근 이렇게 세계적으로 자폐증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자폐증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증상을 말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자폐증이라는 말은 1943년에 미국의 소아정신과 의사인 리오 카너 박사가 논문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특이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연구한 끝에 이 아이들에게서 이 자폐증이라는 이 아이들에게 자폐증이란 진단을 내린 겁니다. 이 자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다소 움츠러들고요. 또 폐쇄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요. 보통 언어라든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또 사회성에서 이 현저한 이상을 보이는 그런 발달 장애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과거에는 자폐증이 좀 생소하게 여겨졌는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자폐증이 늘어나는 걸까요?
네.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자폐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뭐 정확한 정의조차 없다 보니까 단순한 지적 장애로 분류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 자폐증 진단 사례가 늘고 있고 병명도 뭐 자폐 정도와 증상이 다양해지는 걸 강조해서 뭐 단순한 자폐증에서부터 자폐 뭐 범주성 장애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자폐의 확실한 원인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연구진이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초기에 자폐를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게이츠의 노래입니다. Take Me Now, 나를 지금 데려가 줘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need, baby, I need your love right now. And I want, baby, I want to show you how. Come on, you know that we've waited long enough, and now it's time, time to be lovers. I try to be all. Maybe it's worth it all for you. And it hurts making me wait for you this way. I can't go on. So come on and tell.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에 숨진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닐 고서치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는데요. 공화당은 고서치 지명자를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고서치 지명자가 과거 판결에서 기업 쪽에 섰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듯한 모범생 출신 판사.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1967년생으로 올해 49살입니다. 미국 중부 콜로라도주 덴버 출신이고요. 어머니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 미국 최초로 여성 환경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고서치 판사는 1988년에 미국의 명문 컬럼비아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고요. 이어서 1991년 하버드 법률 전문대학원을 역시 우등으로 졸업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하버드 대학원 졸업 동기이기도 합니다. 고서치 판사는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고서치 판사라는 지인들은 고서치 판사를 반듯한 모범생 출신의 타고난 법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서치 판사는 부인 루이스 씨와의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길.
닐 고서치 판사는 1991년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 데이비 센텔 판사의 서기를 시작으로 바이런 화이트 전 연방 대법관, 앤서니 케네디 현 연방 대법관 등 쟁쟁한 판사들 밑에서 일하면서 법조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Justice Kennedy was incredibly welcoming and gracious. And like Justice White, he taught me so much. And if you've ever met Judge David Sentell,
닐 고서치 판사가 연방 대법관 지명을 수락하면서 자신을 법조계로 이끌어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소리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후 고서치 판사는 민간 법률회사와 법무부를 거쳐서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습니다.
When he was nominated to the 10th Circuit Court of Appeals, he was confirmed by the Senate unanimously.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고서치 판사가 만장일치로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고서치 판사가 만장일치로 상원의 인준을 받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면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고서치 판사는 1991년 당시 43살이었던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 이래 가장 적은 나이에 연방 대법관에 지명된 판사기도 합니다.
보수주의자, 헌법 원문주의자.
보수주의자, 헌법 원문주의자. 닐 고서치 판사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한결같은 표현들인데요. 닐 고서치 판사가 지명을 수락하면서 했던 연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It is the role of judges to apply, not alter the work of the people's representatives.
판사란 의회가 만든 법을 적용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를 수정하거나 고치려 해선 안 된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고서치 판사를 1년여 전에 사망한 미국 사법계 보수주의의 거목이자 열렬한 헌법 원칙주의자였던 앤터니 스켈리아 연방 대법관의 뒤를 이을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서치 판사는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과 가끔 낚시를 하던 막역한 사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서치 판사는 현재까지 낙태와 직접 연관된 재판은 한 적이 없어서 이 낙태 문제에 대한 고서치 판사의 생각이 어떤지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는데요. 민주당과 대부분의 언론들은 고서치 판사가 낙태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걸 들어서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낙태 반대자들은 고서치 판사가 성공회 신자라는 이유를 들어서 낙태를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고서치 판사는 하지만 안락사나 조력 자살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서치 판사는 또 민간 사업체 고용주들이 종교상의 이유로 피임약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해서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오바마 케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판결을 내린 적은 없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총기 소유 권한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아있는 관문, 상원, 인준.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으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를 막론하고 미국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He is the man of our country and a man who our country really needs and needs badly to ensure the rule of law.
트럼프 대통령은 닐 고서치 지명자가 논쟁할 여지 없이 자격을 갖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다시 한번 위대한 나라를 위해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차관 대행을 지낸 닐 KTR 조지타운대 교수도 최근 뉴욕타임스에 고서치 지명자는 법치를 다시 확립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면서 정당을 떠나 인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우호적인 목소리도 많은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서치 지명자의 보수적인 성향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이전에 내렸던 판결 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방대법관은 상원 법사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쳐서 상원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 표를 얻으면 임명되는데요. 하지만 현 상원 규정에 따르면 소수당은 상원 의원 60명 이상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 투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는 이른바 종결 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소수당인 민주당은 고서치 판사의 인준에 60명의 지지가 필요한 바로 이 절차 투표를 요구하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법조문과 원칙을 중시하는 고서치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 과정을 통과하고 연방 대법관 자리에 오르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bite the dust, bite the dust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bite the dust? Well, let's find out.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bite the dust가 무슨 뜻인지 알아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My old computer finally bit the dust. It's not working anymore.
Oh no, how long have you had it for?
About 7 years.
You should go buy a new one at the computer store near our house. They're having a sale.
Oh, awesome. I'm sure the new computer won't fail on me and bite the dust.
I'm sure it won't.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My old computer finally bit the dust. It's not working anymore. 내 컴퓨터가 결국 망가졌어. 작동이 전혀 안 돼. 라고 하자 마이크가 아유 그래? 얼마나 썼는데? 라고 묻네요. 제이슨이 한 7년 썼지. 라고 하자 마이크가 You should go buy a new one at the computer store near our house. They're having a sale.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제이슨이 Oh, awesome. I'm sure the new computer won't fail on me and bite the dust. 아, 그래? 그럼 가서 사야지. 새 것이라면 당분간은 고장 안 나겠지. 라고 대답하여. 네, 그럼 오늘의 표현, bite the dust.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My old computer finally bit the dust. It's not working anymore.
Oh, no. How long have you had it for?
About 7 years.
You should go buy a new one at the computer store near our house. They're having a sale.
Oh, awesome. I'm sure the new computer won't fail on me and bite the dust.
I'm sure it won't.
Today's phrase is bite. B-I-T-E. Bite the dust. D-U-S-T. Dust. Bite the dust. Bite the dust means to give out, break, or fail, usually after a long life or after something is used for a long time. It can also mean informally that someone has died. In addition, it can literally mean that someone falls face down in the dirt. 네, 본문에서 bite the dust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기서 bite, bite는 이로 물다, 깨물다 라는 뜻이고 dust, dust는 흙, 먼지를 말하는 거죠. bite the dust는 죽다, 실패하다, 패배하다 또는 부상으로 쓰러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던 기계가 고장나서 못 쓰게 되거나 작동을 멈춘 경우에도 쓸 수 있고요. 물론 말 그대로 흙먼지를 뒤집어 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젠 예를 들어볼까요?
My refrigerator bit the dust. It's probably because I've had it for a very long time.
이라고 하면 우리 집 냉장고가 망가졌어. 솔직히 오래 쓰긴 오래 썼지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문을 들어볼까요?
Nathan bit the dust in the second lap of the race.
라고 하면 Nathan은 경주에서 탈락하고 말았어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bite the dust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My old computer finally bit the dust. It's not working anymore.
Oh no! How long have you had it for?
About 7 years.
You should go buy a new one at the computer store near our house. They're having a sale.
Oh, awesome! I'm sure the new computer won't fail on me and bite the dust.
I'm sure it won't.
Let's review. Bite the dust means to give out, break, fail, or die. Bite the dust. Bite the dust. Now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43년 3월 21일) 오늘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동설이 발표되자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공인 교리로 주장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코페르니쿠스는 10년 전 이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이 책을 발표하면 자신이 종교적 이단자로 몰릴 것이 우려돼 출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페르니쿠스는 죽기 얼마 전인 1543년 오늘 그의 제자에게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를 발표하게 합니다. 이로써 태양을 중심으로 안쪽에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의 행성들이 각각 원을 그리며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동설은 이후 근대 과학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 지동설을 발표하고 2개월 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960년 3월 21일 오늘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요하네스버그 근교의 샤프빌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는 흑인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In South Africa, police fire on a crowd of blacks in what becomes known as the Sharpeville Massacre.
이른바 샤프빌 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날 5천여 명의 흑인들은 남아공 정부가 새로 제정한 통행법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새로 제정된 통행법에 따라 흑인들은 그들의 이름과 세금 번호, 고용주 정보 등이 포함된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은 이 통행법이 흑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인종차별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날 시위가 시작된 지 얼마 뒤 300여 명의 남아공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시위대 속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아공 경찰의 무차별 시위 진압으로 인해 이날 하루 동안 70여 명의 흑인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남아공화국 백인 정부는 이 샤프빌 학살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에 지탄을 받게 됩니다. 이후 남아공 정부는 통행법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흑인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혈 진압을 계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